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다면 순종하라.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믿는다면 순종하라 이렇게 저는 정했잖아요. 이 말씀을 딱 적어놓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만큼 유명한 예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1859년에 프랑스 출신의 곡예사 이 샤를 블롱댕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그 곡예사예요. 그런데 이 샤를 블롱댕이라는 분이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기사를 하나 냈어요. 기사를 하나 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저쪽이 미국이고요, 이쪽은 또 캐나다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조거리가 한 335m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먼 거죠. 그런데 거기다 이제 밧줄을 하나 설치하고 자신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외줄 타기를 하면서 건너겠다, 그러니까 좀 모여라, 이런 광고를 뉴욕 타임즈에다가 기사를 낸 거예요.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고, 만약 실수라도 해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광고를 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쫙 몰렸어요. 이 블롱댕이 18kg에 달하는 그 무게에 달하는 장대를 탁 잡고 균형을 잡고서 이제 한 발 한 발 설치한 외줄을 타고 이제 폭포를 건너기 시작하면서 이제 건너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걷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장대를 들고 걷는 거 하나만으로도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던 수천 명의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환호했다 그래요. 이 블롱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폭포 위에 외줄을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외줄 위에서 다시 눕기도 하고 또 물구나무를 서기도 하고 안대를 하고 눈을 가리고 이걸 건너기도 하고 줄 위에 테이블을 놓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와인을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갖가지 무기들을 막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블롱댕의 외줄 타기 난이도가 높아갈수록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성은 더 커져갔다 그럽니다. 그렇게 블롱댕이 묘기가 절정을 향해 갈 때 그가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관중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네,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블롱댕이,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널 사람 한 분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관중들이 웅성거리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못 나서죠. 어렵죠. 불안하죠. 그때 블롱댕이 관중 가운데 서 있었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을 지목을 해요. 콜코드라는 사람 딱 지목하고, 그리고 그를 업고 한 발 한 발 외줄을 타고 폭포 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천 명의 관중들도 숨을 죽여가면서 그 광경을 지켜봤고, 블롱댕과 콜코드는 무사히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손에 땀을 쥐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천의 관중들이 그제서야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에게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넜던 콜코드는 블롱댕이라는 사람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업힐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콜코드는 블롱댕의 매니저였다 그래요. 매니저. 딴 사람 나올 사람 없으니까 콜코드 나와, 그런 거예요. 매니저 나와, 그런 거예요. 매니저 업고 걷는 거예요. 콜코드는 이 블롱댕을 믿었기 때문에 블롱댕과 함께 이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최초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하고 아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관중들은 블롱댕이 내가 여기 사람을 업고 건널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뭐가 차이냐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는 뭐냐면 지적인 동의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에서 머물지 않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걸 믿음이라 그러지, 맡기지 않고 제가 믿습니다 하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관중들과 매니저인 이 콜코드의 차이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이 믿음은 전적인 의뢰가 담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전적인 의뢰가 담겨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맡기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즉 진정한 믿음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전적인 의뢰가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거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진짜 믿으면 순종하거든요. 진짜 믿어요. 진짜 맡겨요. 진짜 전폭적으로 의지해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순종을 못합니까? 그게 복인데,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아는데 그걸 왜 못해요? 근데 알고 있는 데에 머무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때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이 온 이스라엘 아주 심각한 기근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들어가고 땅이 다 타들어가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 예언 뒤에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기근을 면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그 사이에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됐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 후에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후에 3년이, 3년 6개월이 된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근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 만에 이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 아합에게 가라 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건 이 내용과 이후에 있는 그 아합에 대한 내용을 다 읽어보면 아합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합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바알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었고요. 그는 여전히 악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잘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우상 숭배를 버렸다거나 회개하고 선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연을 주관하는 진정한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좀 봐라. 니네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진짜가 아니다. 이것 좀 봐라. 지금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나 왕비 이세벨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고 그들에게 그런 심판은 마땅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호의가 있을 때 그들은 사실은 회개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런 사인이 왔을 때 회개해야 돼요. 사인이 오면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거 아닌데 잘못된 길로 계속 갔으면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회개해야 됐었던 거예요. 일이 다시 잘 된다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문제가 사라졌다고 계속해서 죄 속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여겨지는 것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호의를 베푸셨다, 은총을 내려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으니 북이스라엘과 수도인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아합의 왕궁 대신 중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대신이었던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을 참고해 보면은 이 사람은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알고 급히 선지생도 100명을 빼돌립니다. 선지생도를 100명을 빼돌려가지고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해주면서 그들을 구원하게 돼요. 만약 그 사실을 왕과 왕비가 알게 되었을 때 오바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왕궁 궁중 대신이에요. 궁중 대신. 왕 옆에서 왕의 일을 돕는 자예요. 그럼 이거를 아하방이 알게 되거나 왕비 이세벨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바댜는 직업을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냥 직업을 잃고 직업만 잃겠어요? 그냥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아하방은 죽어가는 가축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오바댜를 불러서 약간의 물이라도 얻기 위해서 물을 찾으러 나갑니다. 왕과 궁중 대신이 물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아합과 오바댜는 각각 두루 다니면서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길을 가다가 오바댜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워낙 하나님을 잘 섬기던 오바댜였기 때문에 엘리야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요?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는 1급 지명수배령이 떨어진 인물이에요. 그냥 지명수배령이 떨어져서 3년 6개월 동안 내내 이 엘리야를 찾았단 말이에요. 아합은 그 주변의 모든 부족국가까지 다 뒤졌어요.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부족국가까지 다 뒤지면서 엘리야를 찾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감춰주셨죠. 그래서 오바댜가 깜짝 놀라면서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예를 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댜에게 자신을 봤다고 아합왕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찾을 때 꼭꼭 숨어 계셨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날 봤다고 얘기해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왕비 그 이세벨과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4절에 보면은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 생도들에게 도끼가 서려가지고 그들을 멸하라고 했던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바댜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100명이나 되던 선지 생도들을 빼돌려서 그들을 몰래 구원을 했죠. 이세벨은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합왕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1급 지명수별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부족 국가들까지 그냥 부족들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엘리야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세벨과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도끼가 서리게 됐을까요? 단지 아합과 엘리야가 섬기던 신과 바알신과 다른 신은 여호와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겠습니까? 엘리야와 선지 생도들은 단지 종교적인 박해를 그들을 이제 종교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제가 해볼게요.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예언했던 기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아합과 이세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은 엘리야의 이 기근에 관한 저주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17절 말씀 그 근거를 하나 드릴게요. 17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엘리야에게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엘리야의 기근에 관한 예언 때문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라고 했던 거고 엘리야를 지명수배해서 체포하라고 했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말을 안 믿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예언을 하고 없어졌어. 선지자가 없어졌어. 아예 별의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그냥 넘겨도 되는 건데, 이게 그 말대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믿었다면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런데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오바댜가 또 이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자신이 왕의 절대 권력을 쳐서 저주를 예언했어요. 북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했어요. 아합왕을 쳐서 예언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쫓기 실세가 될 것을 알았지만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거를 내가 말하면 내가 분명히 불이익이 돌아온다. 이걸 말하게 되면 분명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오바다 역시 아합 왕의 궁중 대신의 몸으로 여호와의 선지 생도들을 빼돌려서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것은 왕과 왕비의 뜻을 역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겠어요? 그걸 왜 몰라요? 알죠? 왕과 왕비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오바다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 오바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하고는 좀 많이 비교가 되죠. 엘리야와 오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 순종했던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가 저주를 예언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안 믿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저주의 말씀을 예언했어. 기분은 나쁘지만 뭐 그대로 되겠어? 하고 안 믿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합과 이세벨은 안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때부터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온 나라 안에 기근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엘리야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사실이구나. 엘리야의 말이 사실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기근이 오게 됐습니까? 왜? 아합이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를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아합과 그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게 된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문제가 그것 때문이었는데 그럼 버리고 돌아와야죠. 이런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고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의 말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선지 생도들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걸 확고하게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믿으면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건데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으면 순종을 해야죠. 믿으면 엎드려야죠. 믿으면 회개해야죠. 믿으면 자기 죄를 버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왜 순종하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었는데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확고하게 알고 있어요. 엘리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엘리야 말이 사실대로 됐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0.01%도 불신하지 않아요.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해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을 통해 주는 물질적인 이 풍요와 복이라는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알, 여러분, 바알 신앙이라는 거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 신을 어떻게 버려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이걸 다 해주는 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확고하게 믿으면서도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결국 우리 욕심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 내 욕심이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알아요. 주일마다 듣고 새벽마다 듣고 지금 이 자리에도 듣고 있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고 갖고 싶은 바로 그 탐욕과 정욕과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은 이 톨스토이에게 기독교 신앙과 신앙은 이 삶과 문학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때 문학을 통해 청교도적 설교를 했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릇된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랬던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자초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일 때는 그를 헤어나올 수 없는 불행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행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이번 주간에 제가 뭘 이렇게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가 그 조사 중에 이제 베트남 한인 교회 뭐 이런 부분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우연히 이제 그 기사를 읽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작년 2018년이죠. 2018년 초에 어떤 교회가 베트남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한인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제 뉴스에서 이제 보도하는 거는 다른 한인교회들이 그 교회 세워지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데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어떤 교회가 들어와서 그 한인교회가 세워지는 거를 다른 교회가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이 특이해가지고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교회에서 그 베트남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무슨 은혜의 교회라고 작년에 그 무슨 올해인가요? PD 수첩에 무슨 PG에 지상 낙원에 다 간다고 성도들 400명인가 뭐 몇백 명 이렇게 가가지고 뭐 재산 다 팔고 거기서 농사지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아, 그 교회와 관계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교회에서 이 그 오래된 제일 오래된 그 교회에서 이걸 반대한 거예요. 이 교회는 세워지면 안 된다. 이 교회는 한국에서 이단으로 지금 지목된 교회고 심각한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면 안 된다. 해서 반대한 거예요. 이게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세우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법인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 종교 법인이 허가 안 나면 아예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베트남이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수 믿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거기 가면은 목사님이란 표현도 잘 못해요. 사실은 선생님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래요. 베트남이 자본주의가 들어가지고 이 자본적인 거는 굉장히 자유롭지만 그렇지만 종교적인 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이라고 못하고 목사님들도 목사님이라고 못해. 단 이제 외국인 이제 한인 교회니까 이제 간판도 걸고 뭐 이제 뭐 한인들도 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럴 수 있는 것 뿐이지 다른 건 못하거든. 활동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이제 그 시 정부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이 교회는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논란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우면 안 된다. 그게 사실은 작년에 그 PD수첩 나오기 전이었고 그냥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고 그 교단에서 논란이 있고 막 토론을 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단성이 있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거기 가서 이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이쪽에서 그걸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기사를 보는데 그게 작년 초 기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PD 수첩이나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구속이 됐어요. 이게 뭐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구속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릇된 믿음인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나오지 못해 불행으로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을 행복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을 알면서도 바알에 관한 그 그릇된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풍요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풍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엘리야에 대한 말도 믿었지만 이 바알에 대한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릇된 믿음이죠. 결국 그 그릇된 믿음이 불행을 자초했던 겁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모든 욕심들 내려놓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의탁하는 거,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으면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믿으시고요. 진짜 테스트해보세요. 순종하면서 테스트해보세요.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지 믿고 한번 여러분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